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스라라. 그들이 회방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무을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우리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1절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슬로부앗의 딸들이 제기한 탄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의 후반부는 출애굽 1세대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옮겨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칫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주제는 출애굽 이후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함께 나눌 민수기 2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이 민수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를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1장에서 25장의 전반부와 26장에서 36장의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만 2세대의 인구수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붙들어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각 지파의 규모를 파악하여 장차 약속의 땅을 합당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수행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승리가 보장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이 출애굽 1세대의 반역과 실패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면 26장에서 36장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 2세대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달아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종으로 일하는 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 슬로브앗의 딸들에 이르는 이 족보는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12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1대라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2대, 그리고 우리말 현손은 증손자의 아들을 의미하므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은 6대가 되고 마길의 증손 길르앗은 8대가 되며 길르앗의 손자 헤벨은 10대가 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11대이며 슬로브앗의 딸들은 12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 아들, 현손, 증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벤은 아들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용어의 반복으로 자칫 혼선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친절하게 슬로브앗이 므낫세에게는 현손이 되고 마길에게는 증손이 되고 길르앗에게는 손자가 되는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으로부터 슬로브핫의 딸들까지 7대에 걸친 족보이며 성경의 족보는 중간에 생략이 있음을 감안하면 요셉으로부터 슬로브핫의 딸들까지 정확히 7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족보는 슬로브핫 가문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셨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5명이 있었습니다. 족보에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인구 개수의 여자들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고 아버지가 별세하면 오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었고 남편이 별세하면 장남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에 순응하여 아버지 대신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남편을 찾아 나서기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주장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회막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법궤를 보관한 장소였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탄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은 슬로브핫의 딸들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핫의 딸들의 탄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심판을 당한 고라의 무리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심판을 받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과 차별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슬로브핫이 자기 죄로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죄 대가임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땅을 분배하실 때에 세대주가 남성인 가정에만 기업을 주시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기에 이름은 곧 그 존재를 의미하며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직 미혼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당당히 이어가고 있었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현재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였던 출애굽 1세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청원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기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남자 후손을 통해서만 기업이 전수되는 것이었고, 둘째는 계승된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처음 분배된 지파와 가족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이외에 성경에서 여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 세운 기준에 정면으로 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과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법은 사람과 타협함이 없지만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기존의 전통과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슬로바스의 딸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들을 인원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많은 시련이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로 대표되는 미국에서도 1870년에 흑인 노예들이 먼저 투표권, 참정권을 얻었고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나 민족들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남자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사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재판,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탄원한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슬로바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기업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례의 주인공이 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의 길닦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 보장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전통에 따라 안정된 생활,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남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탄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나 공감을 얻는 것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100년 전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은 그들을 보호해줄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트의 딸들은 전통과 상식을 깨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때로 합리성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모세를 포함해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였던 남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라도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청지기적인 태도로 그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기업이 이어지는 통상적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기업 상속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여성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첫째는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입니다. 즉 아버지가 별세하였더라도 그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딸들이 기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결혼을 통해 다른 남성에게 종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별세하였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게 기업이 상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미혼이었던 딸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녀는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형제가 기업을 상속할 수 있었고 형제도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지파에게 부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 각 가정과 지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룬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활의 수단이지 부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땅을 혹시 타인에게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소수의 사람이나 지파가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돌보신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며 사랑으로 서로를 채우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맞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고독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숨진 뒤 한참 뒤에야 발견된 일가족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지기 전에 월세 2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10만 원으로 낮춰줄 수 없는지 간청했다고 합니다. 숨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40대 조카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숨진 60대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30대 아들은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하여 일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설명을 통해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우리 이웃의 존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선례가 없다는 형식적인 말 뒤로 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슬로바의 딸들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 사람들은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차가운 도시에 온기를 더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이 땅을 돌보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슬로바의 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 가정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땅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목적 삼게 되면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나 수고에 따른 보상으로 여기게 되고 상대적인 여유가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받은 인생은 섬김과 돌봄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어 부정한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힘껏 손을 내밀었던 것은 전통과 율법이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인으로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치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호소하였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의 가정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들어주시며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주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대신 현재의 만족과 안전을 추구하려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였으며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출애굽 1세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측면에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탄원을 처리하신 방식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며 모세는 순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림은 사해 동쪽 해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산맥을 가리키며 신명기 32장을 통해 모세는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느보산에 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광야에서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새 시대를 소망하며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맞은편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경험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실제보다 더욱 분명한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였기에 기업 상속에 대한 탄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리적 시간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 비자나 시민권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절차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매우 엄격한 심사가 있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앉아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의 의자나 가정에서 어딘가에서 앉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실상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단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욕망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산다는 신조어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열기가 만들어내는 그 신기루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 허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표현하는 관용적 용어가 우리말에도 죽음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돌아가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뿌리, 최초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초에게로 모여지다, 뿌리로 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므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동안의 자신의 수고를 어필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출애굽 2세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간구하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민수기에만 두 번 나타나는 표현으로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보다 목자 없이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한때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소명을 받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목자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양하였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며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후임자를 자신이 추천하거나 회중을 통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는 표현에서 출입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것은 가나안에 만연한 죄를 제거하고 심판하며 그 땅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정치적, 군사적 지휘관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와 안수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눈앞의 현실로 인해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으나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헬라어 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람어 단축형인 예수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이 머무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실 때 그의 이전 사역이나 그의 가문이나 공로를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특정한 리더십이나 사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우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모세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그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에게 정식으로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따를 것이며 동시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주님께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퇴하게 되었고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간의 공로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후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은퇴와 여호수아의 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불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태도였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호가 없는 자신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과 같이 아버지와 남자 형제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모든 딸들의 길닦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도자를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퇴는 그의 지난 공적을 노래하거나 그의 이름을 기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전에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슬로바의 딸들과 같이 세상의 편견과 전통을 깨뜨리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인생인 줄 겸손히 고백하며 나의 공적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밑가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